오늘은 동방박사와 같이 예수님을 찾으세요라는 주제로 설교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도 중 한 명이었던 마태는 성령이 주신 영감으로 예수를 찾아왔던 동방박사들에 관한 기록을 남겼습니다. 이는 아주 흥미로운 성탄절과 관련한 역사적 진실로 수세기를 거쳐 전해져 내려왔고 오늘날까지도 많은 아이들이 흥미진진하게 이 이야기를 듣습니다. 매년 요맘때쯤 쇼핑센터, 공공장소 및 교회 등지대에서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한 전시물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세 명의 동방박사가 아기에게 선물을 주는 장면으로 마구가는 양과 다른 가축들 사이에 강조하건대 아기 예수가 함께 있는 이 모습이 연출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성당이나 성공의 교회들의 경우 예배당 내 제단 바로 옆에 이 전시물들이 놓여있기도 하고 그 신자들은 이를 성스러운 물건으로 숭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바구니 혹은 구유 안에 놓여진 이 아기 예수를 방문하고 있는 세 명의 동방박사의 모습은 역사적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정확하다고 할 수 없는데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함께 읽고 비교해 보시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6절에서 39절이 예수님의 탄생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7절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미었으니 이는 여간에 있을 곳이 없었음이여라 에서 알 수 있듯이 마리아는 아기 예수를 제대로 된 옷이 아닌 긴 찬 조각으로 둘둘 말아 쌌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구유에 놓았는데 왜냐하면 여간에는 그들이 머물 수 있는 방이 하나도 남지 않았었기 때문입니다. 그 구유는 아마도 여간에 딸려있던 마구간 혹은 헛간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곳은 당나귀나 낙타 등의 가축들을 가둬주거나 종들이 휴식을 취하던 장소였습니다. 그 여간에는 방이 하나도 남지 않았기에 요셉과 만삭의 마리아는 가축들 그리고 여간에 머물고 있는 여행객들에게 딸린 하인들과 함께 마구간에 머물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한글 성경은 오늘 본문 말씀인 마태복음 2장 8절과 1절에서 아기라고 번역하였지만 영문 성경에는 그 두 곳 모두에서 베이비가 아닌 child, 즉 아기가 아닌 어린아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11절을 보면 박사들이 마구간이 아닌 집으로 왔다고 했고 9절에는 세 명의 박사가 아닌 박사들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11절 그 어디에도 3이라는 숫자는 없습니다. 그 3이라는 숫자는 아마도 그 박사들이 가져왔던 세 가지 선물들로부터 추측된 숫자일 것입니다. 따라서 찬송가 우리 세 명의 왕들이라는 곡은 사실 우리 동방왕들은으로 그 제목이 대체되어야 성경에 충실한 표현입니다. 또 마태는 여기서 예수님을 대략 18개월에서 24개월가량의 어린아이로 암시했습니다. 본문 2장 16절에서 헤롯이 베들레헴에 있는 2살 이하의 모든 아이들을 죽일 것을 명했기 때문이지요. 따라서 그 당시 주님은 12개월에서 18개월보다는 더 큰 아이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 저는 예수님을 찾는 네 가지 방법에 관해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첫째, 박사들처럼 여러 난간에도 굴하지 않고 예수님을 찾고 둘째, 박사들처럼 기쁨으로 예수님을 찾으며 셋째, 박사들처럼 경배와 헌물로 예수님을 찾고 넷째, 박사들처럼 순종함으로 예수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로 동방박사들처럼 여러 난간에도 굴하지 않고 예수님을 찾는 것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8절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첫 번째 부분입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의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다.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아멘. 이 박사들에 관해서는 그들이 별을 연구하는 전문가들이었던 것을 제외하면 특별한 정보가 남아있지 않지만 전통적으로 그들은 멜카이어, 벨사사르, 카스파라는 이름의 세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박사들은 헤롯 대왕이 유대 지역의 왕으로 있던 시절에 그곳으로 갔습니다. 그 왕은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으로 유대교로 개종한 자였습니다. 그는 유대인 백성들의 환심을 얻고자 성전을 재건하는 등 많은 일을 시행했지만 결코 그 권위를 인정받지는 못했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동쪽 방향에서 왔기에 동방박사로 불렸던 현자 혹은 장성가였던 이들은 신약시대의 당시 사제신분 혹은 정치가 계급에 속하던 파르티안들이었습니다. 파르티안은 팔레스타인 동부 지역에 위치했던 곳으로 오늘날로 보자면 이란 동부 지역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그들은 자신들의 나라로부터 베들레헴에 이르기까지 긴 여행을 했던 것입니다. 그 여행은 장거리였을 뿐 아니라 많은 왕가들도 도사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시간도 그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들의 여행은 목적지에 몇 시간 안에 가볍게 도착할 수 있는 것이 아닌 몇 주, 몇 달, 혹은 2년의 시간이 소요되는 것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예수님에게 닿기까지 다른 난관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사막 기후에 노출되어 있었고 그긴 여정 동안 요구되는 그들 자신과 하인들 그리고 동물들의 생존을 위해 충분한 물품들을 운반하고 있었으므로 노상 강도 집단들이 도처에 그들을 노렸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 모든 난관을 극복하고 예수님께로 왔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어린 예수님을 쉽게 찾을 수 있으리라고 믿었던 것과는 달리 더큰 난관에 봉착합니다. 그들은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고 순소문했지만 아무도 그 답을 주지 못했습니다. 박사들은 그들에게 자신들이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따라왔다고 말했는데, 문제는 그 별이 오직 그들 눈에만 보이는 것이었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그를 경배하기 위해 그 어려운 길을 왔던 것입니다. 하지만 당시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은 하나님과 함께 있지 않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크고 화려한 성전에서 하나님께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긴 했어도 그들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이 박사들은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으나 그 자신들의 백성들은 미처 알지 못했던 그 하나님을 찾아왔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박사들의 질문들은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기쁘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헤롯과 마찬가지로 그들은 이러한 소식이 야기할 사회 불안과 정치적 혼란에 대한 염려로 말미암아 오히려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마침내 이 소식은 헤롯 왕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고 그 마음을 괴롭혔습니다. 3절입니다.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본문 말씀이 이를 잘 보여줍니다. 그는 자신의 헤롯 왕은 대왕으로도 불렸지만 사실 그는 자신의 가족도 살해하고 무고한 자들을 대량 학살한 너무나 잔혹한 왕이었습니다. 그 동방박사들에게 이 헤롯은 위협적인 장애물이었는데, 왜냐하면 그의 명령만 있다면 그의 군대가 그를 해치는 것은 식은 죽 먹기보다 쉬웠기 때문입니다. 헤롯은 바로 자신의 계획에 착수합니다. 그는 모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소집한 후 그리스도가 태어날 장소에 대한 답을 내놓을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는 그 해답을 문의하거나 알기를 요청한 것이 아니라 내놓으라고 했습니다. 헤롯의 불같은 성정을 잘 아는 그들은 겁에 질려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인용해 그 요구에 응했습니다. 마태는 5절 6절에서 이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5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자신의 땅에서 자기 왕관을 빼앗을 자가 태어날 것이라는 소식을 들은 헤롯은 경악을 금치 못했을 것입니다. 그 어떤 왕도 자신의 왕자를 빼앗기고 싶지 않을 텐데 헤롯 또한 예외일 수 없었겠지요.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조차도 이 소식이 기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메시아가 마침내 이 땅에 오셨다는 소식에 무관심했습니다. 그들은 메시아가 오신 것에 대해 백성들에게 선포하지도 않았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헤롯이 너무 두려웠겠지요. 사실 그들은 하나님에게서 이미 멀어져 버렸던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이 기쁜 소식을 온 나라 전역에 알려서 전 국민이 기쁨으로 대동단결될 수 있었더라면 헤롯이라 한들 감히 예수를 헤아려 할 수 있었을까요? 하지만 그들은 사람들에게 이 소식을 퍼뜨리는 자가 아닌 가음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 순서로 헤롯은 박사들을 몰래 불러서 그들이 아는 바에 대해 캐묻습니다. 그는 박사들을 직접 만나 그 별에 대해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바로 이 기절이 박사들 눈에는 보이던 그 별이 헤롯이나 모든 다른 사람들에게는 보이지 않았음을 알려줍니다. 만족할 만한 답을 얻은 헤롯은 그 박사들이 어린 예수를 찾아 떠나도록 허락함을 8절이 말해줍니다. 8절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아멘. 이 얼마나 가증스러운지요. 그는 그들에게 예수가 어디 사는지 알고 나면 자신도 그를 경배할 수 있게끔 그 소식을 가지고 자기에게 돌아오라고 얘기합니다. 헤롯의 진짜 계획은 어린 예수님을 없애버리는 것이었지만 그는 이를 숨기고 능청스럽게 연기했습니다. 박사들에게 헤롯은 어린 예수를 죽여 없애려 한 난관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찾으려고 할 때는 어떤 난관들이 있나요? 그 박사들의 경우 어린 예수를 찾아가기 위해서는 엄청난 거리와 시간, 극한 기후, 도둑들, 막대한 여행 경비, 불편함 등을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또 그들은 메시아가 자신들의 때에 이 땅에 오신 것에 대해 무감각할 정도로 영적으로 해이했던 유대인 지도자들인 대제사장과 서기관들도 마주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 한 잔인한 왕도 마주쳤습니다. 우리의 경우는 어떤가요? 우리도 예수 주님을 찾고자 할 때 유혹의 난관들에 부딪힙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그리고 이생의 자랑이 바로 그것이지요. 바로 이러한 것들이 우리 삶에 있는 동방박사들로 하자면 거리, 시간, 극한 기후, 도적들, 막대한 여행 경비 등에 해당하는 난관들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것들에 무릎을 꿇게 되면 하나님과는 아주 멀어지고 맙니다. 사실 우리는 매일 헤롯왕을 마주하며 산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주 예수를 찾는 데 장애물이 됩니다. 사단과 그의 마귀들이 우리의 헤롯왕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신앙심을 꺾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의문을 품게 하며 하나님과 그의 말씀이 그의 백성들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은 하게끔 반면에 해야 할 것들은 하지 않게끔 우리를 미혹합니다. 우리 자신을 주님께 내어드리고 기도하는 자가 되므로 동방박사들과 같은 자들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통해 우리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기도할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 말씀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시옵소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우리는 마귀를 대적할 수 있게 되고 그리하면 그들이 우리를 피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삶에는 예수님을 경배하지 못하도록 막는 장애물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또한 있습니다. 그들은 자유주의자, 무신론자, 동성애 기독교인을 포함한 이단 사상과 세상에 물든 기독교인들입니다. 그들은 우리가 타협적 믿음으로 가게끔 종용합니다. 또 우리가 배타적이지 않고 포괄적인 입장을 취하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우리를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약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수많은 난관에도 불구하고 그 박사들이 어린 예수를 찾고자 했듯이 우리도 반드시 우리들 개개인이 난관에 굴하지 말고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박사들은 넘치는 기쁨으로 예수님을 찾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볼 점입니다. 먼저 본문 9절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에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아멘. 박사들이 헤롯의 왕궁을 빠져나오던 순간 그들은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그 별을 다시 발견하게 되었고 이에 그들은 안도와 벅차오르는 기쁨을 느꼈습니다. 10절에서 마태는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고 적었습니다. 일반적인 기쁨이 아닌 매우 큰 기쁨,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기쁨 말이지요. 그들은 그 별들에 의지해서 어린 예수님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 별은 다른 별들과는 달리 어린 예수가 살고 있던 장소로 그들을 앞서 인도해 갔습니다. 다른 별들이 하늘에 고정되어 있을 동안 홀로 움직이던 그 별이 어린 예수가 머물고 있던 곳 위에 다다르자 멈춰섰습니다. 그런데 그 박사들이 이 신비한 별을 다시 발견했을 때 왜 그토록 크게 기뻐했던 것일까요? 첫째, 왜냐하면 그들은 이 신성한 빛이 그들이 고국을 떠난 이래 자신들을 인도해오던 바로 그 별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 하늘로부터 난 빛이 자신들을 저버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빛은 그들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천국의 GPS였던 것이지요. 둘째, 왜냐하면 그들은 이 신성한 빛으로 인해 자신들이 어린 예수를 직접 만나 뵐 수 있음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 특별한 아이를 실제로 만나고 또 제대로 알아본 최초의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셋째, 왜냐하면 그들은 오직 자신들만이 그 별을 볼 수 있음을 알게 되므로 자신들을 인도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확신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실진데 그 누가 그들을 대적할 수 있었겠습니까? 넷째, 왜냐하면 그들은 여느 일반 아이들을 만나러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너무나 특별한 아이를 뵈러 가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특별한 아이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유대인뿐 아니라 전 인류를 구원하시게 될 분이었습니다. 다섯째,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들이 곧게 돌아갔을 때 자국의 사람들에게 그 어린 예수에 대해 증언하게 될 것을 상상했기 때문입니다. 구세주가 되기 위해 인간의 모습을 하고 오신 하나님을 직접 만나 뵈었으므로 자신들의 여행이 아주 뜻깊었다고 얘기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박사들처럼 아주 크게 기뻐하며 예수님을 찾을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있어 그 별은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성경의 저자가 되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우리를 그에게 이끌어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는 주님을 알고 위로는 하나님과 또 이 땅에서는 믿음의 동지들과 올바로 관계 맺는 법을 배우고 하나님과 우리 서로를 향한 임무 또한 깨닫게 됩니다. 박사들이 그 별빛을 따라 아주 큰 기쁨을 안고 예수님을 찾았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정말로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아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목사님과 교회 리더들이 우리를 위해 성경 공부 기회를 제공할 때마다 넘치는 기쁨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또 성도 간 교제 모임에서의 성경 공부도 기쁘게 참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목사님을 비롯한 설교자 분들께서 많은 다른 분들이 감히 건드리지 못하는 주제들 혹은 사회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도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것에 대해 아주 크게 기뻐해야 마땅합니다. 우리 중 과연 몇 분이 이 박사들처럼 아주 크게 기뻐함으로 예수님을 찾고 있나요? 우리는 성경 공부에 참석할 수 없는 많은 이유를 대고 있습니다. 사실 출석률로 기준을 삼자면 우리 중 예수님을 아주 큰 기쁨으로 경배드리고 있는 사람은 소수에 불과할 것입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께 바로 오늘부터 변화되실 것을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수요 성경 공부와 주일 오후 성경 공부에 참석하십시오. 박사들과 같이 예수님을 아주 큰 기쁨을 안고 찾으십시오. 박사들이 어린 예수를 아주 큰 기쁨을 안고 찾았듯이 우리 또한 반드시 그러한 기쁨으로 예수님을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아주 큰 기쁨과 더불어 우리도 그들과 마찬가지로 경배와 헌물로 예수님을 찾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세 번째 살펴볼 점입니다. 동방박사들처럼 경배와 헌물로 예수님을 찾는 것입니다. 먼저 본문 1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1절,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립니다. 아멘. 마침내 그 점성가들은 집에 들어가던 중, 어머니 어린 예수를 발견하자 엎드려 그 어린아이께 경배했습니다. 그들은 그 아이가 자신들이 찾던 바로 그 아이가 맞는지 따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인도했던 별이 하나님을 밝혀 드러내줄 것을 믿었고 실제 그러했던 것이지요. 그들은 한 치의 망설임 없이 바로 엎드린 후 바로 그 아이에게 경배드렸습니다. 앞서 본문 2절에서 그들은 그를 유대인의 왕이라고 명명했습니다. 이는 왕의 권위와 위엄이 그에게 부여되었음을 뜻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전심을 다해 찾고자 했던 어린 예수가 하나님인 것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이 어린아이 앞에서 자신들을 겸허하게 낮추고 경외심을 담아 그를 경배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의 보배압을 열어 어린 예수께 드렸습니다. 그 동방 박사들은 어린 예수에게 세 가지 선물들을 선사했는데 황금과 유향과 몰약이었습니다. 그 모두는 아주 값비싼 선물로 그야말로 엄청난 가치를 지닌 것들이었습니다. 여기에 내포된 의미가 무엇인가요? 황금은 아주 진귀한 금속으로 예나 지금이나 상품 화폐로서 크나큰 가치를 지녔습니다. 많은 나라들이 황금을 국고의 일부로 저장하고 있습니다. 화폐 사용 이전인 고대에는 황금은 돈으로 간주되었고 부를 축적하는 수단이었습니다. 각국 왕들이 자신들의 금고와 성전 등에 대량의 황금을 저장해 놓곤 했습니다. 사실 황금은 신성함의 상징이기도 한데, 이는 성경 전체를 아울러 드러나 있습니다. 즉, 어린 예수에게 바쳐진 황금 선물은 육체로 오신 하나님과 왕권을 가진 그의 신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어린 예수에게 드려진 유향 선물은 그가 우리의 제사장이자 기꺼이 세상 모든 죄를 직접 담당하시는 희생 제물이 될 것을 의미한 것입니다. 그리고 몰약은 비통함, 고통, 핍박 등을 상징했습니다. 그 어린 예수가 성장한 뒤에는 사람이 겪을 수 있는 극한의 고통을 받게 될 것이며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의 모든 죄값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치르시게 될 것을 뜻했습니다. 즉 이는 그의 다가올 죽음과 장사 지내시게 될 것에 대한 예시였습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도 여기 박사들처럼 예수님을 경배와 헌물을 갖고서 찾고 있나요? 이 박사들은 예수님에게 우리에게 예수님을 구하는 올바른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째, 그들처럼 우리도 반드시 하나님과 그 아들에게 권위와 위엄을 내어드림으로 경배드려야 합니다. 즉 반드시 그의 말씀인 성경과 그의 대변인으로 그에게서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인 목회자분들께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 말씀에 어떻게 순종할 수 있을까요? 바로 성경에 기록된 모든 바를 가리지 않고 모든 바를 진실로 믿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가 기름 부으신 목회자분들께는 어떻게 순종할 수 있을까요?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인 목사님들, 장로님들, 집사님들과 교회에서 리더 직책을 맡고 있는 형제자매들에 대한 험담 혹은 비판적 발언 등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의 권위를 떨어뜨리지 마십시오. 또 크리스천으로서 합당하고 올바른 삶을 살고 서로에게 사랑과 친절을 베풀도록 해야 합니다. 또 그가 우리를 쓰시기 원하는 자리로 부르심을 받을 때에는 주저없이 기쁨으로 그를 위해 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직 준비가 덜 되었다거나 그만한 능력이 못 된다거나 너무 바쁘다거나 기도부터 해보겠다는 변명은 하지 마십시오. 박사들처럼 우리도 겸허한 자세로 합당한 경외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경배드려야 마땅합니다. 낮은 자세로 주님 앞에 나와 경배하십시오. 주일 예배, 성경 공부 및 교제 모임 등의 시간에 맞추어 출석함으로써 겸허함과 그를 향한 경외심을 표현하십시오. 우리가 예배당에 그를 예배하기 위해 나오는 것은 왕중의 왕 되시는 그분을 만나는 자리에 오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여왕과 약속 시간이 잡혀 있다면 그보다 더 일찍 도착해 말씀에 마음의 준비를 하겠지요. 하나님은 그보다 훨씬 중요한 분이십니다. 따라서 예배와 성경 공부 시간에 늦지 않으실 것을 권면합니다. 그리고 이 박사들과 같이 우리 또한 예수님께 헌물을 드립니다. 안타깝게도 교회에 출석하지만 하나님께 단 한 번도 1센트도 드리지 않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나눔과 배품이 없는 크리스천이 말이 되는지요? 그러한 자는 갈릴리 바다로부터 물을 공급받는 사회와 같아질 것입니다. 갈릴리 바다는 깨끗하고 수많은 물고기들이 떠다니지만 나날이 소금기만 더해지는 고인물인 사회는 아무것도 살지 못합니다. 믿는 자가 갈릴리 바다처럼 자기에게 있는 것을 흘려보내지 않을 경우 그는 고인물로 인해 죽은 바다가 된 사회와 같은 자가 될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가 그의 아들 주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을 믿는 자라면 우리도 반드시 드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35절에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 박사들은 예수님을 헌신적으로 찾았고 마침내 그를 발견하자 값비싼 선물들을 아낌없이 드렸습니다. 우리도 이 박사들과 같이 우리에게 있는 값진 선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으로 예수님을 찾아야 합니다. 이를 조금 다르게 얘기해 보겠습니다. 수입에 11조를 하고 계시는지요? 공공한 자들을 볼 때 도우시나요? 선교단체와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꾸준히 후원하고 계신가요? 우리 모두 박사들과 같이 값진 선물들을 드리는 태도와 경외심으로 예수님을 경배하는 방법으로 그들을 구하도록 합시다. 이제 마지막 주제인 동방박사들과 같이 순종함으로 예수님을 찾는 것에 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본문 12절입니다.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그 박사들은 꿈을 꾸었습니다. 만약 특별한 일이 없었다면 그들은 헤롯의 명령을 따라 그에게로 돌아갈 확률이 높았을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왕명을 어기고 되돌아가지 않을 경우 그가 막강한 군대를 보내 자신들을 해칠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을 수 있었겠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꿈에 나타나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고 경고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계획이 완벽하게 다 드러나지 않았던 당시까지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꿈이나 환상에 나타나 자신의 뜻을 알리시곤 하셨습니다.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는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그 박사들은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갔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했던 것이지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다른 길로 가기를 명하셨으므로 그가 그들을 위해 안전한 길을 예비해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들과 같이 주님께 순종함으로 그를 찾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에 순종하는 것으로 그것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를 인격적으로 알고 그 앞에 가까이 나아오며 그를 사랑하고 전심을 다해 그를 경배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마태복음 27장 4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구할 때에 우리는 박사들과 같이 순정함이 있어야 합니다. 즉 경건한 삶을 살려 애쓰고 이 세상의 악을 따라서는 행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왕좌 앞에 섰을 때 의롭다함을 입을 수 있도록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 삶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우리 마음이 변화되고 우리의 행동과 감정도 변화되어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이 이를 증언합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립시다. 우리가 박사들과 같이 순종함으로 예수님을 찾고자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다. 주 예수께서 우리에게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을 통해 명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모두는 선교사역에 동참하도록 명받았습니다. 우리 중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를 행하고 계십니까? 우리 교회는 해외 선교 및 노인시설 등을 통해 지역봉사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역에 동참하심으로 하나님이 여러분께 주신 사명에 순종하심이 어떤지요? 우리 삶의 모든 면에서 동방박사들과 같이 하나님 명령에 순종함으로 우리도 예수님을 찾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동방박사 이야기로부터 많은 배울 점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앞에 수많은 난관이 있을지라도 그들이 예수님을 찾던 그 모습 그대로 우리 또한 주 예수를 찾도록 합시다. 또 한량할 수 없는 기쁨으로 주 예수를 찾도록 합시다. 그리고 우리가 이를 행할 때는 합당한 태도와 경외심으로 아낌없는 헌물도 함께 드리며 그를 찾도록 합시다. 마지막으로 순종함으로 예수님을 찾도록 합시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